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식과 마리아 자신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안나도 오랜 세월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신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3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봉헌 예식과 정결 예식을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 아주 간단하게 단 한 절로 표현해 놓았지만 그 내용까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기까지 큰 두 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일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돌아갔습니다. 누가가 동방 박사들의 내방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미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태와 누가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방문했던 목자들은 그 당시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위 고하와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표현되지 않은 또 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한동안 사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오던 도중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당연히 왕궁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왕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그들을 인도하던 별을 다시 보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돌아갔지만 헤롯 대왕은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들은 통곡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한동안 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은 예수님의 몇 년 동안의 삶을 단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을 한 줄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단 한 줄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다면 그의 이력서에 단 한 줄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어떻게 그 5년의 삶을 다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줄 속에는 유학 초기 시절에 상대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당황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밤을 지새워 공부를 해도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과제와 실험했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약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쪼개어서 일을 해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보낸 불면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어떤 직장인이 한국 사람이 거의 없고 영어도 거의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5년 동안 파견 근무를 했을 때 그의 이력서에 역시 동일하게 한 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어떻게 그 기간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간 속에는 자신이 그 소임을 잘 이루어냈다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서로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짙은 향수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경험도 고스란히 다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는 각자의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이력이 동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 각자 각자가 고유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지나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 속에는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지금의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각자가 서로 다른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각자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증거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증거해 주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4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차례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만약 해외에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세 번씩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찾아서 참배를 해야 한다면 그것 역시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1년에 세 번 모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 번을 거의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역시 유월절에는 해마다 성전으로 올라갔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지금의 자동차 거리로 146km나 됩니다. 그 거리를 매년 걸어서 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비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매년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그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모았을 것입니다. 무박 3일 동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후 1년 동안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는 것보다 매일 몇 장씩 지속적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더 훌륭합니다. 또 40일 금식을 세 번 하고 평생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매일 하루에 5분씩, 10분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평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4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히브리 말로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식을 마친 유대인 소년 소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됩니다. 성인식을 갖기 이전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그 1차적인 책임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식을 가진 이후에는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종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성경을 읽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간 것은 성인식을 하기 전에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절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43, 4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영화 나 홀로 집에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룻길을 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일을 할 때에 가족들과 친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먼저 출발을 하고 성인 남성들은 뒤따라서 출발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12살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끼어야 하는지 좀 어정쩡한 나이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이 속한 무리가 아닌 다른 무리 속에 예수가 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물론 그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순례객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기적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어련히 잘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4, 4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공휴일에 사람들이 운집한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자녀가 보이지 않을 때 주위에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도 보이지 않을 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목을 놓아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게 되면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기거하는 무리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녁에 야영 지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처음엔 친척이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았지만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길을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찾다의 원어적인 뜻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샅샅이 뒤지다의 뜻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던 예수를 그들이 출발했던 성전 안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46, 4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흘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예수님은 여러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답법은 당시 교육의 주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녀를 잃으면 처음에는 아이를 찾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찾고 나면 비로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뒤에 꼭 붙어서 잘 따라다니라고 몇 번씩이나 말했잖아 라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또 한 대 쥐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안도의 표현입니다.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겠지만 자신들은 사흘 동안 정신없이 찾아다니고 있는데 태연하게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는 여러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아들을 보았지만 당장 낄 수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은 화가 되게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첫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어머니인 자신과 아버지인 요셉이 아들인 예수를 찾았다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누가 진짜 자신의 부모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봉독할 때에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꾸어 읽든지 아니면 하늘을 잠시 쳐다보는 것으로 대신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요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표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 자신에 관한 것이요 앞으로 자신이 행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이곳 양화진 그 성지 공원에서 영국의 언론인인 베델 선생 추모식이 있습니다. 3년 전 추모식 때 1부 기념식을 마치고 2부 공연이 있었습니다. 초대되어 나온 가수가 분위기가 머쓱했는지 노래하기 전에 양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자 그 여가수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올 데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기도회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하나님, 갈 데가 없습니다. 올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다윗은 인생살이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깊은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결혼 후에 아내로부터도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 자녀들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들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의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자신의 왕권이나 명예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인생의 깊은 질곡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도 자신이 갈 곳이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에게도 자람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뿐만 아니라 40절과 52절에도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꾸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식 전에 부모는 어린 자녀를 대신해서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그 내용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과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은 부모와 어린 자녀에게 모두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자녀 양육의 결단의 핵심은 자녀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삶을 살도록 옆에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신앙이 점이 아니라 선이 되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의 은총을 더듬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선은 영생에 잇대어진 생명의 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점이 아니라 선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삶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 자람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아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겪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고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선이 아니라 점으로 착각하고 왜곡하여서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착각과 오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의 평생이 신앙의 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신 주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월 13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 이후로 지구촌 곳곳에서 문명과 문명은 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민족과 민족은 더 반목하며 사람을 품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종교와 종교는 오히려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테러와 전쟁은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기적처럼 여겨지지만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